커리어를 쌓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퇴사와 이직에 대한 생각이고, 내가 한 번이라도 지금에서 언제까지 다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면 이미 준비를 시작해야 될 신호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퇴사와 이직 준비는 나올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미리미리 해둬야 돼요. 또 회사를 나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종류와 전략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는 건 지금 퇴사를 생각하고 있던 아니던 커리어와 직장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를 나오는 다양한 방법들, 현명한 퇴사나 이직 전략, 평소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등등 퇴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정리해 볼게요. 회사를 나오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고, 세 가지는 내가 시작하는 방법이고, 두 가지는 회사가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이직을 위해서 퇴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회사를 나오는 비중이 가장 큰 방법일 거예요. 이직하고 싶은 이유를 한국 직장인들에게 물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등은 단연 급여였고,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워라벨, 조직문화 순으로 나왔어요. 직장인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직은 기본적으로 지금 회사가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과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연봉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도 이직일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연봉과 직급을 잘 올리는 분들을 보면 보통 이직을 통해서 올리거든요. 미국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1년 연봉 인상률이 평균 5.1%인데 이직을 한 사람들은 이게 5.9%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이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는 질문에는 44%가 급여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직장에서 내가 성장한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나 앞으로 성장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직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이란 곳은 내가 승진을 해야지 내 연봉도 올라가고 내 경력도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에서 내 승진이 막혀 있다면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이직에는 크게 두 가지 패스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회사에서 나의 경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 오지 않을래? 라고 연락이 먼저 오는 거고, 가장 이상적인 이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입사 지원을 하는 방법이고, 이직을 위한 입사 지원은 내가 졸업할 때 하는 입사 지원과는 다르게 언제까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회사들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 실적 관리들 잘 해놨다가 때가 되면 이력서 업데이트하고 이제 지원 시작하면 되겠죠? 이직 인터뷰를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이직 인터뷰에서는 왜 이직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꼭 해요. 그리고 그럴 때 지금 직장에서 한계를 느껴서와 같이 현재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에서 더 큰 기회가 보기 때문에 지원한다와 같이 미래형 긍정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내가 현재 직장에서 성장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와 같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실 때가 있는데, 미래형 긍정 답변이 핵심이에요. 또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왜 뽑는 거고, 지금 그 팀 분위기는 어떻고 같은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과 네트워킹 잘하는 건 언제나 도움이 되죠. 또 이직 준비를 하신다면 내 전체적인 경력 관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한 직장에 너무 짧게 있으면 내 장기적인 커리어에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지금 회사에서 2, 3년 정도 일한 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직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도 꼭 해보시면 좋아요. 내 경력에 짧게 일한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역시 인터뷰를 할 때 왜 이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짧게 있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그만큼 내가 미래형 긍정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터뷰 결과가 좋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직이 아니라 창업이나 유학같이 다른 계획을 위해서 회사를 나오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나오는 거는 이직과 동일하지만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유학처럼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나오거나 창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위해서, 즉 내 거라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직보다는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 방법이지만, 이게 잘 되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MMM에서 돈을 버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 내가 직접 뛰어서 돈을 버는 프리랜서, 내가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이 돈을 버는 방법, 내가 내 돈을 불려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이 네 가지 방법들이 각각 장단점이 있고 이거는 MMM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삶에서 장기적으로 나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돈이 들어오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건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직장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오래 걸리겠지만 꾸준히 개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도 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당장 시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되겠지만 투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럼 이미 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돼요. 투자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면 되는지는 저희가 몇 가지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세요. 내 직장 생활과는 별개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을 개발을 해서 프리랜서로 수입을 얻거나 관련된 사업을 시작해서 추가 수입을 얻는 건 멀티 커리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자기 개발이에요.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이걸 잘 만들어두면 내가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직장생활 초기부터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책도 썼고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이 추가 수입으로 이어졌고 또 꾸준히 해온 투자가 중요한 수입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개발해온 내꺼 하는 활동은 이제 더 이상 남 밑에서 일해도 되지 않는 제 커리어 2막으로도 이어졌어요. 세 번째 회사 나오는 방법은 이제 못해먹겠다고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직장인들하면 누구나 뭐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때려치고 싶을 때가 꼭 있죠. 그리고 때려치고 싶은 이유는 앞서 말한 이직하고 싶은 이유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가 특히 내 상사가 너무나 싫던가 내부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일이 너무나 재미가 없거나 내 가치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던가 아님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때려쳐야 될 때는 때려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 없이 그냥 훅 때려치면은 일단 당장 수입도 없어지고 내 경력에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회사 다니면서 월급은 계속 받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가 때려칠 수 있게 내 다음 단계 준비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직장이란 곳에서 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직장 생활 다닐 때는 나에게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 버는지, 일이 재밌는지, 워라밸은 어땠는지였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직 내에서의 나의 위치나 직급,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의 가치, 내 회사의 위치, 내 회사의 네임밸류 등등이 있겠죠. 이건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나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한번 규정을 해보면 나에게 덜 중요한 게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이 일하는 상사가 너무 싫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면 이 정도는 좀 감당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존중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내 상사가 너무 싫은 건 아 이거는 빨간불이 세게 들어온 거겠죠. 그럼 내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감당하고 가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사를 나오는 방법은 조건을 협상해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이건 구조조정 때 회사를 나오는 겁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패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어서 너 나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보통 권고사직이라고도 부르죠.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긴 하지만 뭐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업무나 그 부서가 없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구조조정이 있어서 회사가 인원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나갈 사람들 신청받습니다 라고 하는 명예퇴직인 거죠. 두 경우 모두 회사에서 규모를 줄여야 해서 내가 떠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에 맞는 보상을 받고 나와야 돼요. 이럴 때 받는 돈을 위로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severance package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위로금은 연차가 많을수록 많이 받고 추가 협상도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기업들은 레이오프를 많이 해요. 요즘도 빅테크들은 계속 레이오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일을 하신다면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거 없이 그냥 너 나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유 없이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럴 때도 어느 정도의 위로금을 주긴 하지만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그게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노동법상으로 회사가 망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냥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든 명예퇴직같이 조건 협상을 통해서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당연히 돈을 잘 주면 시끄럽게 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막 2, 3년치 연봉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물론 아무리 돈을 받고 나가도 이런 상황을 접한다면 누군가에게는 큰 충격일 수도 있고 내가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목돈을 받고 나올 수 있는 건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돈까지 받고 나올 수 있다면 이건 베스트겠죠. 저도 구글 말년에 회사 나올 준비와 생각만 많이 하고 있다가 회사 구조조정 기간에 회사랑 잘 이야기를 해서 꽤 큰 돈을 받고 퇴사를 했고 이 이야기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었어요. 마지막으로 회사 나오는 방법은 내가 뭘 잘못해서 해고되는 거예요. 징계 해고라고 하고 뭐 누구도 회사 생활하면서 당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겠죠. 징계해고는 법적으로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 성희롱, 절도, 횡령, 기밀 유출 같은 경우에요.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같은 건 다 받고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땐 당연히 위로금 같은 거는 전혀 없고 만일에 내가 횡령처럼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면은 퇴직금에서 이걸 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귀책사유가 아니라 뭐 내가 실적이 안 나와서 내가 윗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같은 이유로는 징계해고는 못하고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당했다면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구제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 나오는 방법에는 여러 종류와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내 성과 정리를 해둬야 돼요. 일하면서 문서 하나 만들어서 틈틈이 내 좋은 성과라고 생각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서에 그냥 막 넣어두세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내가 랜덤하게 넣어놓은 내 성과들을 예쁘게 요약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직을 준비하던 이력서를 쓰시던 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평소에 정리해두는 성과 문서는 정말 중요한 재료가 돼요. 이렇게 내가 성과 관리하는 문서는 내가 회사 노트북이나 회사 시스템에 접속이 안 돼도 나는 볼 수 있게 뭐 구글 드라이브든 아이클라우드든 아니면 별도로 파일을 관리하던 내가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게 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내가 내 다른 개인적인 파일들을 회사 노트북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내가 회사 노트북을 접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도 접속할 수 있게 해놓는 것도 중요해요. 단, 회사 기밀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이 문서에 넣지 마세요.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회사 기밀이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네트워킹은 뭘 하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락처 정리 잘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연락처 역시 내가 회사 시스템에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내가 볼 수 있게 개인 계정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어떤 회사는 회사에서 휴대폰을 제공해 주는데 퇴사할 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퇴사하면 내가 그걸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든 애플이든 개인 계정으로 연락처 연동 꼭 해두셔야 돼요. 요즘은 명함을 관리하면서 연락처 관리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리멤버 같은 앱으로 명함 잘 찍어둬서 내가 퇴사 후에도 명함들 볼 수 있게 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퇴직금도 미리 잘 챙겨야 됩니다. 일단 우리 회사의 퇴직금 제도는 일반 퇴직금 제도인지 DC형 퇴직연금인지 DB형 퇴직연금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꼭 보고 오세요. 퇴사를 하실 때 지금 퇴직금 제도가 일반 퇴직금이거나 DB형 퇴직연금이라면 내 퇴직금이 계산돼서 나에게 나오는데 이걸 그냥 일반 통장으로 받으시면 여기에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이게 꽤 목돈이기 때문에 소득세도 꽤 나옵니다. 근데 이 돈을 내 개인연금 계좌인 IRP로 받으시면은 당장 세금은 안 내고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아끼게 됩니다. 당장 퇴직금이 현금으로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꼭 IRP 계좌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받으셔야 돼요. 참고로 이건 앞서 말한 위로금을 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 퇴직금 제도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라면은 이 DC형 계좌는 어차피 내가 관리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내가 퇴사를 한 후에도 이 계좌는 내가 똑같이 그냥 관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이 돈을 역시 내 개인연금 IRP 계좌로 그대로 옮겨서 여기서 관리를 해도 돼요. 관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IRP 계좌로 돈을 옮길 때도 세금은 없어요. 네 번째로 내 연차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퇴사할 때 기본적으로 내 남은 연차는 회사에서 돈으로 줘야 돼요. 10일 연차가 남아있다면 10일치 보상을 나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가 많이 남아있다면 퇴사할 때 이게 은근히 짭짤해요. 제가 구글 나올 때 저는 연차도 많았고 연봉도 셌기 때문에 연차 정산만으로만 5천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물론 이 돈은 소득세를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대한 연차를 아껴놓고 안 쓰다가 하루치라도 더 많이 돈으로 받고 나오는 게 현명합니다. 어차피 나올 회사니까 연차 쓰면서 하루 더 있을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이거 돈으로 받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 쓰세요 라고 독촉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연차 안 쓰면 그냥 강제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연차를 쓰라고 독려를 하면은 6개월에 지난 연차는 내가 퇴사를 할 때 이거를 돈으로 정산을 안 해줘도 돼요. 우리가 연차 쓰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안 썼으니까 우리 돈으로 안 줘도 돼인 논리인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걸 독촉한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난 연차는 다 쓰고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더 받고 나오는 게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혜택들도 잘 챙기는 게 좋아요. 회사에서 주는 혜택들 잘 알고 이거 매년 챙기는 거 중요하고 특히 내가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오래 남은 혜택들 다 쓰고 나와야겠죠. 뭐 살 때 얼마까지 지원을 해준다던가 건강검진 같은 혜택들 다 챙기고 나오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회사 걸로 남고 뭐가 내 걸로 남는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직급, 내 조직, 조직에서의 내 위치 같은 것들은 내가 회사를 나오는 순간 내 노트북과 사원증과 함께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내가 번 돈, 내가 쌓은 경력과 기술, 내가 쌓은 인맥들, 내가 쌓은 개인 브랜드 같은 것들은 회사를 나와도 언제나 내 걸로 남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회사 생활하면서 뭐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가 명확해집니다. 이건 저희가 이기적인 커리어 쌓는 법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기 전에 어떤 이유에든 퇴사를 결심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뭐 한 달 전에 알려라, 두 달 전에 알려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 회사와 쓴 계약서를 보면은 적어도 언제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한 달 전에는 통보해야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돼요. 어쨌거나 회사라는 곳은 나와 계약관계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충실하면 되지 그 이상으로 내가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알리는 순서는 내가 회사를 나가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상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상사에게 제일 먼저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사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당연히 이메일이나 카톡보다는 얼굴을 보고 나간다고 하고 뭐 부정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뭐 그런 얘기보다는 앞서 말한 미래형 긍정 이유로 나간다, 더 좋은 기회와 조건을 찾아서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사에게 퇴사 이야기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특히 내가 상사와 오랫동안 일했다면 더 부담스럽겠죠. 근데 회사라는 곳이 내가 회사를 떠나면 개인적으로 정말 친해진 일부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냉정하게 내 상사와도 내가 떠난 다음에는 다시 안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하면 돼요. 상사에게 이야기한 다음에는 퇴사 행정 처리를 해줄 인사과 이야기를 해야겠죠. 인사과에게는 뭐 퇴사 통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 퇴사 절차를 잘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퇴사일은 언제이고, 앞서 말한 연차 정산, 퇴직금 같은 것들 다 인사과에서 실무 처리를 해줘야 되고, 보통 인사과에서 퇴사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챙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려야 될 분들은 당연히 내가 퇴사할 때 역시 영향을 많이 받을 내 팀원분들이겠죠. 그리고 내가 퇴사를 하면 당장은 내 팀원분들은 내 상사가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내 상사와 내 팀원분들에게 언제 이 이야기를 할지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동료분들에게 알리는 거고, 나와 정말 친한 동료들에게는 따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은, 앞서 말한 미래형 긍정 내용을 듬뿍 담은 이메일 하나 잘 써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쭉 뿌려주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회사를 나온다는 게뭐 어떤 상황으로 어떤 경우로 나오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나왔을 때나 2년 전에 구글을 나왔을 때나 회사가 그 다음에 더큰 기회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미래형 긍정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퇴사 방법이나 퇴사 꿀팁이나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도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